제가 이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의 은혜와 사랑의 확신이며 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인식하는 자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신 자의 삶이 어떤 구체적인 삶인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부르심의 삶은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부르신 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이것이 메인 퍼스트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4절에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이에라는 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절에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에 즉각적인 반응이 그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런 불확실한 이런 헷갈리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반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이전에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느 무슨 이상한 어떤 절대자의 어떤 음성이지 뭐 푸닥거리하면서 뭐 빌고 빌다 어떤 이상한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내가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였는가 헷갈리는 그러한 혼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확실히 인식하고 믿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며 그것을 향해서 전력 추구하는 삶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집 데라 집에서 뭘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죠. 아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 때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의 삶이 말씀을 인식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in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 in his glory 그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 주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변해버립니다. 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미스테이크를 보이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폰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확연하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연한 이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읽어도 똑같고 성경을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읽어도 졸립고 여전히 수면제 같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수면제 같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삶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쫓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을 때 어떤 자세였습니까? 말씀과 동일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일시. Identify with the word of God. 말씀과 이 동일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과 동일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으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이 추구하는 건 어떤 가치관이나 영적인 진리와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을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거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이 다 무너져버려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나의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동일시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과 동일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떠났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So Abraham left as the Lord had tol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고 서라고 하니까 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 액명 그대로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담겨진 것은 말씀은 그냥 인간의 생각을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말씀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쫓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쫓는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대한 마음과 또한 믿음과 함께 하겠다는 이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씀의 그런 어떤 가치, 말씀의 그런 영원성, 말씀의 절대 가치, 이런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말씀이 그래서 절대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사랑, 이 세상의 풍조나 사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따르고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고 반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절대 가치 대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라고 안 생각하죠.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상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상대적 진리, 상대적 가치로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막 생각을 거기다가 말씀에다가 다 대입해버리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저작,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도 많이 있지 않냐. 인간의 생각이 거긴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이 인간의 생각을 배제시켜야 돼요. 말씀을 쫓을 때는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쫓겠다고 하면 분명히 항상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온전히 쫓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갈대 우르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대 그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가장 번영했던 그런 화려했던 문명을 태동시켰던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하나 있었어요. 반면에 바로 애굽 근처에 있었지만 그런 이집트 옆에 있었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 좀 퇴보된 곳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전히 퇴보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런 곳으로 이주하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갔다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쫓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말씀을 쫓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과 지식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더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이건 내가 배운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으로는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게 과연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쫓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01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가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정작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작 말씀을 쫓는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갈대우르라는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개하다시피 퇴보된 그런 가라한 지역인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정보를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그곳을 향해서 떠나갔다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쫓는 자의 자세죠. 나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전환이 모든 것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경험이 들어가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나의 생각도 배제시키고 무조건적으로 말씀과 동일시하며 내 자아를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쫓는 자의 자세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 부인하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쉬우세요? 할만하세요? 아,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아 부인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아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관점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자아 부인이에요. 자아 부인.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기 전부터 처음에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첫 번째로 되어줘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믿는다는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똑같아요. 내 삶이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 더불어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주님께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의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초대응하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2016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는 것 중에서 이 걸림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런 바른 자세가 중요도 하지만 이 바른 자세로 가는 이런 삶,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말씀과 동일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나에게 오는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그 걸림돌들 하나씩 하나씩 치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걸림돌들이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그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왜 여기 하필 75세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75세. 물론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뭐 200살도 살고 150살도 살고 175세도 살고 아브라함이 거의 그 정도 살았어요. 170 넘어갔죠. 오래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오래 살았던 나이였기 때문에 75세는 요즘 같은 75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 어떤 측면에서 이 75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느 정도 세월은 똑같으니까 이 75세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런 뭐 빨리빨리 또 이주하고 또 옮기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 이 75세는 어떤 삶의 안정을 누리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평화롭고 터전을 잡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 나이가 75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5세라는 말을 여기서 썼던 것을 보면은 왜 여기서 썼을까요? 쉽게 뭐 20살, 30살이라면 그냥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만 그 나이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안주하고 안정된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에는 누구든지 다 노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75세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버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걸림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어떤 반응이 아니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곳으로 간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까지 같이 아버지하고 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계속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미그적거리고 지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거기서 계속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대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32절과 12장 1절과 관계없는 그런 말 같죠? 말씀 같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을 때는 이 장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이 12장 1절에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금은. 지금이라는 말이 여기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게 영어 성경에는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NASB나 New King James 아니면 King James Version의 그 성경을 보면 now,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NASB 영어 성경을 보라고 제가 묵상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New King James나 직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연거리고 미그적거리다가 말씀을 쫓아나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말씀을 쫓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시점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말씀을 쫓아나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가 때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씀을 쫓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는 경우가, 잘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여전히 그에게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쫓아나가는 그런 용단과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쫓은 것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인간관계가 그에게 또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롯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에게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5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이 롯이라는 인물, 13장에 가서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마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갈등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쫓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쫓는데 어떤 걸림돌들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인가, 아니면 어떤 나의 본질적인 자아 문제인가,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한 문제인가, 내가 지금 나이 탓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나 어떤 죄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것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치워나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말씀을 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얽혀져 있는 방해물들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말씀이 그렇게 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쫓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았어요. 이 말씀을 쫓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버리고 쫓았죠. 5절에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도 있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까지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까지 그런 것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거 그 당시가 요즘같이 쉽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무슨 운반, 저기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쫓는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본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계셨으니라고 했죠. 그 말씀이 인카네이트 됐다, 성육신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거기에 힘들고 거기에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그 한번 쫓아보겠다, 내가 이동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떠납니다. 죄악된 삶의 터전에서 다 떠나는 그 떠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삶과 죄와 불순종과 나를 얼룩고 메이고 있는 걸림돌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떠나세요. 좀 우리가 우리를 자꾸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환경과 죄와 불순종과 그런 악습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을 때 분명히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될 때 떠날 때 비로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에 마침내 입성하고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쫓은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이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물, 열매들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더라.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나갔는데 결과는 결과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모든 것을 전력투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떠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위협을 주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신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의 말씀만, 그 후손에게 내가 이것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발붙일 위협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쫓았는데, 순종했는데, 말씀을 쫓았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쫓으시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쫓으시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 뭐 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내가 그 잘 살고 있었던 그 최고 문명을 자랑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거기서 좋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만 이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답니까? 발붙일 유혹도 주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It's unfair not to have anything. 아무것도 없게 된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마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기에 그 땅에 거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 다 미리 다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좀 역사를 하셨어야지.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털을 잡고 거기서 다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재천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고, 흔들림이 없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쌉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부름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뜻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불렀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 자체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기에 예배를 의미하고 있고 감사와 보고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 형식을 담고 있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리고 단을 쌓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가 움직이는 처소처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움직이고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은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한 해도 2016년에도 여러분 2015년을 마감하면서 2015년에 여러분들 말씀을 쫓으시며 순종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